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우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 1000km 길이의 전선 가운데 아우디우카 전선 지역에서 9km가량 전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내 옛 소련 시절의 거대한 코크스 공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공장 행정동에 러시아 국기가 개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 공장을 포함해 아우디우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내려지고 러시아 국기가 개양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로 리코비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아우디우카 전선에서의 퇴각을 인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우리 병력들을 보다 유리한 위치로 후퇴시키기 위한 기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산업지역인 돈바스 내 두 개 주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어서 핵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우디우카 점령은 지난해 러시아가 전선의 또 다른 요충지 중 하나인 바흐무트를 점령한 이후 가장 큰 성과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아우디우카 점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지원 증대를 서방 동맹국들에 요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교도소에서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 씨가 오늘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발라야 씨는 이날 회의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이후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후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발라야 씨의 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내 자유의 투사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알렉세이 나발리 씨를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발라야 씨는 지난 16일 러시아 교정당국이 남편의 사망을 발표한 뒤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책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발리 씨가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 발표에 따르면 나발리 씨는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은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나발리 씨의 사인을 조사 중인 러시아 당국은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공식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발리 씨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 씨를 독극물로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나발리 씨는 극적으로 생존한 뒤 2022년부터 복역 중이다 사망했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에서 부족한 유혈 충돌로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호주 국영방송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국영 ABC 방송은 이날 현지 경찰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희생자들은 전날 파푸아뉴기니 북부 고원지대 엥가주에서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군과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해 사태 진압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혈 충돌이 발생한 지역 길가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네즈 호주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호주 정부가 파푸아뉴기니 경찰관 훈련과 치안 등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수백 개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이번 유혈 사태는 지난해 같은 주에서 약 6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족 간 충돌에 관여된 부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A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에 비유했던 브라질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9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항의해 자국 주재 브라질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룰라 대통령의 발언이 심각한 반유대주의 공격이라면서 이를 철회할 때까지 기피 인물 지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나치 히틀러를 비교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공격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주재국 정부가 외국 외교관의 관련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18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역사적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균열이 생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인 165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함경남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2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추가 미사일 사용이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숨지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24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틴 청장은 KN-23 혹은 KN-24로 추정되는 북한산 미사일이 24발 중 2발만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며 미사일의 정확도는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불법 무기 거래 심화는 유럽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해 자국을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와 관련해 유엔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기 사용을 규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기존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리 내에 이러한 문제를 조사할 메커니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북한제 미사일을 이용해 총 7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러시아가 최소 24발의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2발만 비교적 정확했다면서 이들 미사일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같은 북한제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14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지난달 2일 하르키우 지역 공습으로 약 60여 명이 부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올해 1월 2일과 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에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중진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의회가 각국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미한일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16일 우리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concerned about, you know, what a potential North Korea-Russian relationship would b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이날 존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의회와 미형 관계를 주제로 연 대담에서 북러 협력 심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내가 소속된 또 다른 위원회인 정보위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핵 역량 측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다며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러 관계 문제는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의회 내 대표적인 지향파 인사로 꼽힙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3국 협력의 동력이 각국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올해에 치러질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가 영내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3국 대화의 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관하게 미한일 공조의 입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our interest to continue to build on the strength of the trilateral conversations that are taking place that took place at Camp David.
베라 의원은 입법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내 전략을 생각할 때 2년 또는 4년보다 더 길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의 대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t's not in China's interest to have a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s not in the region's interest.
베라 의원은 북한과 한국이 충돌하는 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영내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근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supported the Biden administration's or the Obama administration's efforts to
베라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VOA 관련 질문에 나는 쿠바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며 따라서 한국이 쿠바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개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키우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진화하는 북중러 3국 협력에 대응한 통합 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위협과 도전을 제기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15일 미 국방대학 개간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도 점점 커지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만큼의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진 못했지만 핵 역량과 미사일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와 행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러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미 우려할 만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세 행위자 모두 서로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합동 순찰에 나서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을 북중러가 협력 수준을 높이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러한 도전은 계속 점증하고 진화할 것이고 우리의 역량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 억제는 모든 군사 영역과 전력 수단을 동맹, 파트너와 함께 결집해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동맹과 파트너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동맹 파트너십의 힘은 경쟁국들이 누리지 못하는 비대칭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약 40년 만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한국과 영국에 기항한 것과 B-52 전략 폭격기가 아이슬란드와 인도에 배치된 것, 폭격기가 여러 차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훈련에 참여한 것 등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사례로 꼽았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러한 작전 외에도 최근 한국, 일본을 방문해 군과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직접 대면해 재확인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호주, 일본, 한국, 영국에 연락장교를 두고 매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국 간 신뢰를 쌓고 통합과 협력의 핵심이 되는 관계를 구축한다고 코튼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관여로 인해 미 한일 3국 협력에 균열이 생길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 동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대북 관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6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동맹국들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답한 미랄의 부퍼 백악관 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우리 스스로도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만약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가 북한과의 관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 사이의 협의를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로 인해 미한일 세 나라 간 협력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3국 협력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이는 강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후퍼 선임국장은 15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의 관여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과 북한 간 외교적 관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에 새 출路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만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오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로 러시아, 일본 등과 더욱 밀착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쿠바가 남북 간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만큼 쿠바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I'm assuming that from Cuba's standpoint, the main interest was economic, that they're hoping that establishing relations with Seoul will lead to trade and
세이머 전 조정관은 쿠바 입장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쿠바는 한국과의 관계 수립이 쿠바에 대한 무역과 해외 투자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선 쿠바와의 수교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오랜 우방국 쿠바와의 수교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는 이날 성명을 통해 쿠바와 한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가 뉴욕 주재 양국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환 교환을 통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으로선 당연히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상당히 고립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입장으로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 North Koreans are not too happy about Havana's decisio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Seoul, but there's probably not really anything North Korea can do about it.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지원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1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러한 움직임에 외교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be. They are isolated and viewed as a pariah state, aligned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ey w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것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며 김정은은 그런 식으로 보여주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지정학적 이점을 위해 우호관계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일본을 향한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도 주목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지진 피해와 관련한 위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 열린 입장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들이 대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은 일본의 문호를 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이날 VOA에 한국이 쿠바와의 수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수교가 북한에 큰 고통을 줄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쿠바 전문가인 아메리칸 대학의 필립 브레너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6일 VOA에 쿠바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수교를 모색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쿠바와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도 쿠바의 외교정책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남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브레너 교수는 쿠바가 양측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쿠바가 계속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남북한 사이의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했고 각각 평양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쿠바와 한국의 수교에 대해 16일 현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이날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만나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에서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중동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논의 후속 조치를 위해 양국 고위 관리들이 만나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 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관한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요 분야에서의 협의와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 미중 간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무기 실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한국을 적대국,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혹은 대화를 타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차별화된 대외 전술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는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이달 초 건군절 등 중요 정치 행사를 통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내부의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이렇다 할 비난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는 달리 최근 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도 지역 정세와 무관하고 주변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주권 행위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최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북도 가능하다는 대화를 타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미한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이 이처럼 차별화된 대외 전술을 펴는 데 대해 올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개관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관심은 미국 대선일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등 판세 흐름을 면밀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개관연구원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라는 국제정세 인식 아래 중러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대화 요구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냉전 시대에도 북중러 간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체제 보장과 제재 해소를 위한 북한의 핵심 타깃은 여전히 미국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핵심적인 관심은 사실은 미국의 대선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트럼프의 지속적인 우위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주요한 국가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도 뭐 예외일 수 없고 특히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회담까지 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과 같은 미련까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얘기 외에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교체로 미 대선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한일 세 나라에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유독 한국에 대해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협상에 힘이 실릴 경우 대북 강경 노선의 한국 정부를 배제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북한이 적대국 교정국이다라고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단절을 하는 모드가 계속되고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한 적극성을 갖는다면은 사실상 거기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높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일본에 대화 타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미한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서로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실무급의 공식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한반도가 교전 상태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관리하는 소통 창구로서 동맹국인 일본의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던 2018년 상황과 달리 이번엔 일본을 대미협상의 매개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원하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면서 결국 기시다 정권을 움직여서 미국 행정부에 자신들의 원하는 어떤 협상 의제도 전달하고 또 진전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놓는 계기점으로서 일본과의 대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포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중러와의 대미 공동연선,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무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협상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기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올 들어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핵무기체계, 전략순항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하며 자신들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미 대선 결과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수준 등 가변적인 환경에서 북한의 현 단계 1차적인 목표는 핵무력 고도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하지 않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소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핵미사일 능력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대로 증가시켜 놓는다라는 거고
박석좌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런 핵무력 고도화 행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의 대화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진 한국버스 수십 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관측된 현상이지만 이번처럼 차량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춘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BOA가 최근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고지 동쪽 구역에 버스 수십 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차량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드러난 빈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작년 같은 기간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차고지 내 버스 주차구역에 차량이 가득한 장면이 담겼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수가 확연히 줄면서 빈 주차구역이 많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화면의 왼쪽, 즉 동쪽 지대의 주차구역 약 3, 4개를 가득 채운 차량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대에서 60대의 차량이 있던 곳이지만 현재는 10대 미만의 차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에는 남북 방향, 즉 화면상에서 세로로 이어진 주차구역 약 13개와 가로 방향으로 된 긴 주차구역 1개가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버스 20대에서 25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 북한 측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대를 운용했습니다. 이 중 약 260대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차고지에 남겨져 줄곧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무단 가동이 조금씩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버스가 기존 주차구역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개성 시내 등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2023년에는 사라지는 버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에서 더 활발한 가동 정황이 포착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8월 개성공단 내 40여 공장 부지에서 통근 버스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버스가 차고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버스가 사라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무단 가동을 크게 늘리면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더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다른 지역으로 한국 버스 수십여 대를 재배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에선 한국이 제공한 차량이 목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등은 지난해 4월 북한의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를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버스는 개성에서 약 170km 떨어진 평양 시내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오늘 서울에서 미주 한인단체 원 코리아 네트워크와 한미동맹 USA 재단이 주최한 제1회 서울 프리덤 포럼 영상 축사에서 UN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아직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해당 보고서 권고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특히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UN 회원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가 주민 권리를 존중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표현, 집회,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방한 중인 북한 인권특사에 대한 북한의 막말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을 방문 중인 터너 특사에 대해 위협적인 막말을 쏟아내며 맹비난한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터너 특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인력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터너 특사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옹호하고 참혹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터너 특사에 대해 현 미 행정부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집행의 제1번수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우리의 대미 총구 앞에 첫 번째 관역으로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줄리 터너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출을 내릴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터너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15일 서울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미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 간 대화도 공동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all upon Kim Jong-un and the DPRK government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터너 특사는 또 미국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동, 집회, 표현,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독일 정부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6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관련해 어떤 진전의 조짐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 직원의 복귀를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독일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COI는 10년 전인 2014년 2월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력의 현실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건군절을 맞아 평양 서성구역에 있는 국방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딸 김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 전쟁의 가장 위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남 위협 발언에 한국과 미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8일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임박한 공격도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의 대남 공격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없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강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선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4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 대남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1차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라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김정은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미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쉽게 핵무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병력은 128만 명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50여만 명으로 북한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인민군 병사는 10년간 복무하는 반면 한국군의 경우 18개월간 복무합니다. 그러나 북한군 병사들은 식량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인민군 병사들은 하루 800g 이상의 쌀을 배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한 줌의 쌀과 강냉이 그리고 염장무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군인도를 원래 이전에는 800g 줬거든요. 뭐 작년에 자료를 보면 작년에 580g으로 낮췄어요. 전투구분대나 뭐 일반 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용량실조 걸려서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되자 북한군 내에서는 각종 은어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장은 사정없이 연대장은 연대적으로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떼어먹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병사들의 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젊은이들의 키가 갈수록 작아지자 군 입대를 위한 신장 기준을 지난 1994년 1m 50cm에서 다시 1m 48cm로 낮췄습니다. 반면 한국 20대 젊은이의 평균 신장은 1m 74cm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수준과 우수한 무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북한 육군은 탱크를 4,300여 대 갖고 있으며 한국군은 2,200여 대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만을 놓고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두 배가량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탱크는 한국의 탱크와 상대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의 주력 탱크는 천마호와 성군호인데 이는 1960년대 소련이 만든 T-62를 개량한 겁니다. 모두 한갑이 지난 노후화된 탱크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최신의 K-1 전차와 K-2 흑표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탱크를 잡는 공격용 헬리콥터 AH-64 아파치 헬리콥터를 30여 대 갖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동시에 적 탱크 16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나면 북한 탱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것이라고 김민석 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전투기 또는 아파치 헬기와 같은 공격 헬기가 북한의 전차 군단을 공격하면은 북한의 전차 군단은 일시에 괴멸할 것으로 봅니다.
해군도 군함의 숫자만을 놓고 보면 북한이 더 많습니다. 북한은 420척의 군함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90척 정도입니다. 그러나 북한 군함은 대부분 1000톤 미만의 소형 함정인데다 30년 이상 오래되고 낡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 군함은 최신 무장을 갖춘 대형 함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면 북한의 노후화된 함정과 잠수함은 바로 격침될 것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 lot of those ships and submarines are Soviet era. They're very old.
공군의 경우 북한은 81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410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는 대부분 6.25 때 사용하던 미그-15, 미그-17 등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최신 전투기는 미그-29인데 이 역시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비행기입니다. 게다가 북한 조종사들은 전투기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F-15K, KF-16 전투기 등은 물론 E-737 항공통제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북한 전투기는 사흘 안에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 한 3일 이내에 북한의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없어집니다. 거의 다 추락한다는 이야기죠.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5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36위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를 기록했다가 이후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그리고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이렇게 약화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외골수 정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병사와 군사력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주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김민석 전 대변인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통수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게 김정은의 상황입니다. 재래식은 한국군이 갈수록 세지고 북한의 재래식 전투력은 노화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쟁을 들먹이며 연일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도발은 몰라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판단 뒤에는 갈수록 약화되는 북한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함경남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2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도 1 내지 3미터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 남포도 오전 구름,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오후 흐리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0도. 중강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개성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 사리원 오전에 구름,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영상 2도. 신포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장지는 흐리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2도, 최고는 3도입니다. 장전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2도. 평강은 흐리고 최저 1도, 최고는 4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삼지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2 내지 4미터, 오후에는 1.5 내지 4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5미터, 오후에는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 1.5 내지 3미터, 오후 1 내지 2.5미터입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미터로 일다, 오후에는 1.5 내지 3.5미터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량 학살에 비유한 브라질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9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항의해 자국 주재 브라질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룰라 대통령의 발언이 심각한 반유대주의 공격이라면서 철회할 때까지 기피 인물 지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나치 히틀러를 비교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공격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은 주재국 정부가 외국 외교관의 관련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18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37차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역사적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군인 대 군인의 전쟁이 아니라 고도로 준비된 군과 여성, 어린이 간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과 외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ICJ 재판관 15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절차의 일환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심리는 지난 2022년 유엔 총회가 ICJ에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했으며 이후 이들 지역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안은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 이후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특성과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와 이와 관련한 차별적 법률과 조치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J는 유엔 헌장에 따라 1945년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또다시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아덴만에 있던 화물선 루비마르호를 공격했다면서 이 선박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침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리사는 레바논이 운영하는 벨리즈 선적의 일반 화물선인 이 선박이 어제 예멘 바브 알만다브해 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7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멘의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3기와 무인잠수정 1척, 수상무인정 1척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후티 반군이 이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이후 무인잠수정 사용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였던 테러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관련 합의는 당사자 간의 전제 조건 없는 직접적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 지역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계 유대인 지도자 모임에서 하마스 제거 작전을 완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교도소에서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부인 울리아 나발리아야 씨가 오늘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발라야 씨는 이날 회의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이후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발라야 씨의 회의 참석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내 자유의 투사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알렉세이 나발리 씨를 추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